예, 주님의 교회 계획 그 시리즈를 올해 들어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열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의 머리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뼈대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 내장이 있고 그다음에 근육이 있고 이제 머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음을 누구나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도 이 교회를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하늘나라의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사람이 다알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구원도 어떻게 가르쳐? 낳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구원은 낳는 거예요. 낳은 다음엔 성장하는 게 그게 성화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지식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몸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머리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망가지면 사람이 사람 구실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머리이듯이,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를 하면서, 지역교회도 가장 중요한 게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손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게 밑에 보기도 하고, 눈이 저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 다 명령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 머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나머지 몸이 쭉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은 머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단장을 할 건지, 무슨 옷을 입을 건지, 말로 무엇을 표현할 건지,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뭐든지 하는 모든 결정이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은 그것을 단순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 사람은 머리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이 머리가 하는 걸 그대로 수행을 하는 그런 이 존재가 몸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지역교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뼈대도 있고, 장기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근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나타내야 되냐면, 머리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머리를 나타내야 돼요. 그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될때 근본 진리도 그게 뼈대인데 그것도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고 교회의 생명도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야 되고 일을 해도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머리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야기하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에베소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잘알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1장 20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지극히 크신 권능을 발휘하셔서 그분을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건 천사들이에요. 정사, 권능, 강력, 통치라고 하는 천사의 여러 가지 계급이 있는데, 이 모든 천사들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역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야, 정말 이게 너무, 너무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있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4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그 머리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 요 옆에 이제 소래포구가 있는데 소래포구에 가면은 꽃게가 나는 철이 있습니다. 그 철에 가면은 그 게 안이 여기 있는 것처럼 결합이 돼갖고 그 살이 들어차죠. 그때 먹어야 게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양금분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어떻게 돼요? 함께 결합이 되고 들어차서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가서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어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그런 유기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은 유기체예요. 그렇죠?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이 몸의 지체다. 지체입니다. 이 몸의 머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세요. 여기 그림이 이제 제가 나눠드리지 않았는데, 자,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머리가. 예, 저 위에 하늘에 계시고, 우리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예수님은 저 위에 하늘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각 사람이 지체가 되는 것은 머리하고 일단 연결이 돼야 지체가 되는 거예요. 머리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땅에는 모든 지체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 안에 저희와 여러분이 속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만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내가 행한 선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이거를 성령님의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될 때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상관이 없이 다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잠기면서 성령님 안에서 침례를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 교회라 불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지역에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 그러니까 자꾸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죽으면은 죽어도 여전히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와 같은 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은 많이 쓰지 않지만 우주적인 교회다. 말틴 루터도 요한 웨슬리도 그렇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상교회 말고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몸으로서의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땅에 있는 교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렇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말고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지상교회, 지역교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란 사람이 굉장히 이게 유창하게 말을 하면서 설교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바울은 아마 말씀을 잘 전달하고 했는데 설교는 아마 그에 미치지 못했는지는 모릅니다. 어찌됐든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와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이제 생기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하, 이건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구나.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맡은 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의 직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교회 목사를 임하는 한은 열심히 말씀을 공급하는 그 일을 하는 거고, 어떤 분은 주방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이 주차하는 일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오후에 왜 참석하지 못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그렇죠? 어떤 분은 그것도 안될땐 헌금으로도 섬기고, 하여튼 다양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잖아요.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이렇게 자라게 될 때,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도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쓰러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옛날에 이제 제가 교회를 하다가, 한 번은 이제 교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망하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를 제가 망쳤는지 하여튼 교회가 망했는지 하여튼 교회가 망하게 이제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3명이고 남았는데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내가 봤을 땐 예수님 편에서는 손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아,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교회를 가든 지상교회 어딜 가든 다 예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굳이 3명 가지고 이 교회를 해야 되겠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이렇게 실패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실패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 잃은 것도 아니고, 단지 A라고 하는 그 지역 교회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편에서는 손해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좀 마음을 좀 놓아도 된다. 우리 교회가 잘 돼도 감사하고, 혹시 교회가 조금 못 돼도, 그것 자체로 우리가 일희일비할 그런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아더 목사님 그 책을 가서 보니까 여기 그 교회의 머리를 인용하시면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가서 거기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거니까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3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지금 맥 목사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13장의 총 요약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고, 그 평안의 핵심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그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영존하는 언약. 지금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 할때 신약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상속 언약이거든요. 그렇죠? 새 상속 언약의 그 영원함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서 그분의 기쁨을 드러내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고, 이 일을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요두절 안에 함축적으로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머리를 이야기하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사용해서. 그래서 맥 목사님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그 핵심도 제가 전달을 하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여길 때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몸이 됐잖아요. 몸이 되려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이야기할 때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뜻이 뭡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신다는 뜻이잖아요.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라고 한 그런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해내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라고 인정하게 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예수님이 본인 자신의 피를 희생하셔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 얘기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여기 말씀을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는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율법과 제사장과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나열하면서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시대의 예표들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완전 무결하게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훨씬 낫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렇죠? 구약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모세가 옛 상속 언약을 백성들과 맺을 때에도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언약이 성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상속 언약을 세우시죠? 그러면 이 예수님도 당연히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어떤 피를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 짐승의 피, 죄 없는 피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피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뿌려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뿌려야 돼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 피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렇죠? 영원 무궁토로 본인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단번 속죄를 이루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세우는 새로운 상속 언약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때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상속 언약의 상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본인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단한번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추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5월 달쯤에 곡식을 다 거두어 드려요. 그래서 추수라 그러면 안 되고 수확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9월, 10월쯤에 밀이든 보리든 다 뿌리고 나서, 그래서 5월쯤에 이걸 거두어 드립니다. 이걸 수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확에는 세 부분이 있어요. 수확에. 수확이 99%를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 시기가 수확이에요. 그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첫 열매를 일단 뽑아다가 첫 열매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첫 열매 헌물을 드릴 때 그 의미가 뭐냐? 이렇게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듯이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수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수확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며 먼저 첫 열매를 가져다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첫 열매를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부활할 많은 사람들을 수확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수확이 되는 그런 그 부활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처럼 부활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 성경 가서 보니까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까지 다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고, 그렇죠?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7년 환란기 때 그 성도들이 부활하면서 마지막 이삭줍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째 부활에는 첫열매, 예수님 첫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그 사람들이 수확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삭줍기가 있어서 이 세 개까지 완성이 되면 그럼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신구약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활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난 그 시점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둘째 사망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데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름 자체가 구원자시고 두 번째 그 일을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예, 한 번 영원히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신약 새로운 상속 언약, 영원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양들의 큰 목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가서 보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4절 가서 보니까 나는 목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장. 자, 그럼 여기는 목사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성경에 가서 보면 목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그 말 자체가 다른 데 가서 보면 다 목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양들을 가르치거나 양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을 쓸 때는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그거를 목사로 번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랑 침례교회 하는 동안에는 제가 목사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목자예요. 근데 여러분의 목자 중에 작은 목자로 생각을 하시고 실제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실제 저와 여러분, 심지어 저마저도 가서 의뢰해야 될 유일한 목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그래서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다. 양들은 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해도 다 양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의 양에 속한 그런 사람이에요. 메가도 교회, 이제 메가도 목사님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만 명, 뭐 만 오천 명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실제로 목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메가도 목사님이 증언을 하세요.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아, 예배당을 이게 지어야 되는데, 참 제가 어찌됐든 용기를 내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여튼 이 대지를 사놓고 그리고 요새 좀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 고민이 뭐냐? 과연 내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2,000명, 3,000명 이런 사람들이 올때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하는 거예요. 돌볼 수 있을까? 돌보는 게 목양인데, 지금 여기 500명
모이기가 어려운
데려워서
사람들.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특히 여기, 특별히 여기 오후에 남아있는 우리 이런 분들, 그렇죠? 아래층에서 지금 이 봉사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지금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할 그런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성도들의 이런 모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제가 좀 겪고 있습니다. 여기 메가도 목사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가 이렇게 커지니까, 이 교회는 장로교회니까, 아마 장로가 한 서른 몇명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냐?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뛰어넘는 우리 사람의 사역을 강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하다 보면 자칫 저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여기 양들이 왔는데 우리가 안 돌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갖고 무슨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들들 볶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양들을 우리가 다 돌봐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 오시는 성도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리하다 보면 교회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맥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강박관념을 좀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놓아야 된다. 맥 목사님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양들을 일일이 돌보아야 될 최종 책임이 내게 있다면 나는 미칠 거다. 조금 옛날 판에는 미칠 거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 새로 나온 판에는 나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원래 말은 미칠 거인가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만명 있다 이거예요. 이걸 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면 온전한 정신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최선을 다한 뒤에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겨야지. 그 이후까지 모든 걸 강박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가 독재를 해야 되고 거기 들어온 성도들이 강박관념을 느껴야 되고 교회가 억지로 굴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떨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맥 목사님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변호사가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조금 좀 자유함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교인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 모든 피로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되 이거 안 되는 걸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강박관념에 빠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 모두가 피로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이제 가서 보면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베드로 여기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기록이 돼 있지 않냐. 과거의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성도들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대로 그 예수님이 그 머리 되시는 분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각 지체 모두에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머리가 우리 각자 각자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자유롭게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할 때는 여기 13장 가서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주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로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뜻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교회를 누가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사랑침례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대답을 참 잘하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용해서 다스리시냐? 여기 가면 나가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누굴 통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다스린다는 거. 이거 기억이 안 되면은 교회가 질서를 잃어버려요. 제가 지난주에도 전주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독립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 여기다 독립교회에 오시는데 너무 독립심이 많다 보니까 고립된다. 그래서 다 고립침례교회를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분하고 어저께인가도 통화를 하는데 너무 독특해서 교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독특한 분들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면 이 독특성이 무질서가 되면 교회 못 합니다. 여기 사실 웬만한 사람들 못 와요. 못 옵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 읽고 어떻게든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들고 파는 사람이 지금 여기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킹제임 성경 어떤 사람들이 봅니까? 들고 파고 독특한 사람들이 이 킹제임 성경 보는 거지 무던한 사람 안 봐요, 지금. 그러니 이 교회를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드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과 이제 한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들 그 스펙트럼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너무 독특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강제로 하는 거예요. 치마를 어디까지, 몇 센치까지 무릎 밑으로 내려라, 뭐 해라 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이쪽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여기 그냥 마음대로 이 교리만 올바르면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다고 하는 여기가 이게 독립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독립교회. 근데 우리는 어디냐?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나는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쪽 강제로 하면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마음대로 하라는 거니까 뭐 옷을 뭘 입고 오든 뭐 하든 노타치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교리만 올바르면 된다 하니까. 이런 교회는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정하고 거룩하게 하되 자율적으로 해라.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의 치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치리, 그 치리는 목사와 지도자들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거에 따라오지 않으면 이 교회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각자가 다 이상한 양이에요, 다. 이런 분들이 지금 모여서 500명, 뭐 앞으로 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2,000명, 3,000명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시고 남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이상한 걸 깨닫고 질서 있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하셔야 여러분, 이거 강제로 제가 좀 해볼까요? 치마, 무릎 밑에 10cm, 딱, 뭐, 이렇게 갖다 정해주고, 여러분, 그런 거 원하세요? 안 되잖아요. 또 이거 제가 원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슬리퍼 신고 오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자율적으로 제가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니, 여러분께서, 독특한 거, 좋은 겁니다. 그 독특한 거를 질서 이루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교회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가르치신다. 뭘 통해서 가르치시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물 주고 하셨어요. 그 선물이 교사와 목사거든요. 교사 겸 목사. 그렇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사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앞뒤 문맥을 보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될 때 양들도 잘 판단을 하고는 그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이 전달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올바른 교회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1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거 참 좋은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까 제가 구원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출생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평생토록 있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열 달이고 때가 되면 출산하고 나오면 마귀의 왕국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일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으면 그 이후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잘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돼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완전이라고 한 단어는 죄가 없다는 걸 뜻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완전해도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를 목표로 두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이루시냐? 그것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 지금 그 머리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는 지금은 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 자꾸 찔리는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 일이 더 많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아주 죄 짓는 면허를 받아서 죄를 아무리 져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죄가 용서가 됐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양심이 점점 더 예민해져서 조그만 죄까지도 점점 더 크게 이렇게 느껴지며 내 자신은 점점 왜소하게 되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게 돼서 이 갭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벌어져야, 그렇죠? 나는 점점 줄어들고 너무 왜소하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지저분하게, 비천하게 자꾸 느껴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고귀하게 느껴지고 이 갭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거를 성경은 성화의 과정이다. 이거를 많이 겪으면서 날이 갈수록 완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이라고 하는 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완전 성화는 이 삶에서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하다고 그걸 불가능해 하고는 나 이제부터 죄를 마음대로 져도 좋다, 그것은 성령님이 금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완전하다고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면 뼈가 이렇게 부러지면 어떻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물고기를 잡다 보면 그럼 그물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 그물을 회복해서 고치는 것을, 그런 의미를 완전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그렇게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고난 바가지를 가지고 태어난 거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까? 맞아요? 네, 남자든 여자든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욥기 14장 1절 2절 한번 가서 보시면 다 괴로움 가운데 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욥이 하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의로운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사정을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 14장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 기억을 하면서 사실 맞습니다. 어려워요. 죄 가운데 살고 죄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화, 완전함에 이르는 길은 첫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가서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에베소서 4장 11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못 보거든요. 제 자신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항상 붙어 있으니까 하여튼 요만한 버릇 하나까지도 고치라고 매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뭐야? 그 교제잖아요, 지금. 교제. 저 혼자 살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 저 사람이 약한 점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도를 지나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살짝 가서 이런 일은 이렇게 안 하는 것이 그게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벌컥 화를 내면 그러면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점이 있었어요. 제가 몰랐는데 앞으로 그걸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발전하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조금 발전한 겁니다. 아,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형편없는 그러한 버릇도 많고 그랬는데 그나마 그래 조금 나아진 게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듣기 싫지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고쳐나가니까 그러니까 조금 좀 발전하잖아요. 발전하는 그런 삶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교제는 꼭 형제자매만의 교제가 아니라 제일 가까운 부부간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는데 설교자를 잘 배출하기 위해서는 부인이 지혜로워야 돼요. 저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 남편을 어떻게 제대로 보고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눈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고쳐줘야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한 주변 성도들 통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가서 보니까 고난도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많은 고난을 내 외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낮아져야죠.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더 낮아져야지. 아, 제대로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닥치는데 그걸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크게 되는 거고 내가 언제 그래 이러고 나가면은 그러면 이미 끝난 거죠. 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개인이 완전함이 이르도록 하고 메가도 목사님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완전을 교회에 적용을 했어요. 교회도 더러운 거, 순수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권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권면과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에도 문제가 많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런 데 가서 보면, 또 요한일서 5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죽음은 육체의 사망을 가져오는 죄입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극도로 사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육신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하게 유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했던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에 이 빵과 포도즙,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즙, 이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병이 들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아나니와 삽비라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교회에 그런 악한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도 하신다. 여기에 걸려들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걸려들면 곤란하다. 그래서 징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징계가 오게 돼 있어요.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때 빨리 돌이켜야지. 그걸 넘어서고 넘었으면 하나님의 참으심의 한계가 있으면 죽습니다. 예,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맥 목사님은 이런 차원으로 여기에 완전함을 이야기하면서 권면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는 이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생명과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단정함과 질서, 그렇죠? 좋은 언행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이 머리가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욕하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그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거의 의미입니다. 그 머리는 지금도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성화를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거 기억하시고, 또한 머리는 교회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 안에 목사가 있고, 이 안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머리는 몸에 영양분을 주어서 교회가 꽉 차서 들어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예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머리는 교회라는 그 유기체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한 경우 이렇게 팔이 잘려도 사람이 살수 있어요. 이 머리가 잘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영어로는 크리스천이티, 크리스천이티, 기독교 i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생명과 인격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이 될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역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